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사도행전 1장.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곧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늘로 들려올라가신 그날까지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모두 적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려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도들과 음식을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그 약속에 관해 전에 너희에게 말해준 적이 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돌려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날과 시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실 일이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도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2층 방으로 갔다. 거기 모인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쟁이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몇몇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며칠 뒤에 믿는 이들이 모임이 있어서 120명쯤 모였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는 본래 우리 열두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유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밭을 샀다. 그러나 유다는 거꾸러져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불렀다. 아겔다마는 그 사람들의 말로 피의 밭이라는 뜻이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시편에 보면 유다에 관하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땅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바사바였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일을 버리고 제갈 길로 갔습니다. 주님, 어느 사람을 사도로 뽑아 유다의 자리를 맡기려고 하시는지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혀서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When we reach that home and lay our burdens down, God shall wipe away the saints and wear a robe and crown,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on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the pearly gates unfold for you and me,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ee the Christ to set the captive free,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weetly sing with all that ransom thr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No more partings come to mar that happy s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5582입니다. 열왕기하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회 동안 기근이 될 것이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회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회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들어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밀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을 요소해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폐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나다스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우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우사밧의 아들 여우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32살에 왕이 되어 8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예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여호람은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이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을 라못으로 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요람의 아들인 유달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이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다루는 서신으로 분류하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서야말로 교회 속에 존재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온 많은 세속적인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것들과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빛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고린도는 학문과 문화가 융성했고 상업적으로 번성했고 종교적으로는 다양했고 이런 영향 아래서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항구 도시로 1세기 당시에 벌써 60만 명을 넘어서는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이주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2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나중 글로에의 편으로 들은 소식은 교회의 분파와 당시 고린도에 만연해 있던 부도덕이 그대로 교회에 판을 치고 교우들 간에는 법정 싸움까지 가는 고소의 일들은 물론이고 은사의 바른 사용이 되지 못하여 은사가 은사되지 못하고 예배를 구별되게 드리지 못하여 예배의 중심이 되는 주의 만찬을 함부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는가 하면 예배 시에 당시 고린도의 관습인 여자들의 수건을 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질 문명이 상승되고 생활이 편해지면 내면의 세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각성을 위하여 이 귀한 성경을 은혜로 다루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데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의 내용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고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 속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것들만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쉬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나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은 말씀이나 행사나 관계는 사실 신앙 속에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웃음과 기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아니면 그것은 쉬이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도의 보냄을 받은 권위를 바울사도는 그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증거하는데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사도의 사도권에 도전을 하고 나서서 나중 자신의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같은 경우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만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에는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는가 구분이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직접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죠. 믿음 안에서 하는 축복도 권위도 믿음도 행사도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사람의 입장을 내려두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받더라도 결코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철저히 순종하고 세상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면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상반절의 말씀 중심으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죄악의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를 앞에서 말했던 대로 고린도는 참으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더러운 곳에 깨끗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과일들은 겉모습만 보고서는 어떻게 그 안에 맛있는 과육이 들어있을까 의아할 정도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우들을 모아서 고린도 밖으로 나와버렸다면 음행이나 재판의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어야만 했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죄악의 세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려지지만 교회의 예정과 세우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더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듭나는 역사를 거쳐야만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여 지지 못한 채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언제나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거룩해지는 자리 그리고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 역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장소도 역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입니다. 바울은 그의 옥중서신을 중심으로 성도가 살아야 할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결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 즉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타나죠.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을 지켜주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죄에서 도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안전한 처소요 성도들의 영원히 위안을 얻고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2절 하반절의 말씀 중심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부분입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의 일원입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는 지속적으로 예수도를 필요로 하고 주님의 희생의 기념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그 피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예수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 역시 교회의 일원인데 이래서 어디에 존재하든지 예수도의 이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는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요청인 기도도 그의 이름으로 올릴 때만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거룩한 사람도 자신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역시 같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이나 16장 23절에서 24절에도 같은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도로 부르고 은혜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이름보다도 영적으로 효과 있는 이름, 복되신 이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우리 하늘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장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위해도 그와 함께 죽을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의 아버지이시요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모든 은혜와 평강의 출처 역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모든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었던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모든 믿음의 선물들의 바탕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은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축복의 권한, 즉 은혜와 평강을 쓰지 못하고 저주와 정죄를 쓰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하소서. 예수의 순회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네,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시작함으로써 1장부터 9장까지 읽은 내용 말고 또 다른 잠언 모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잠언은 몇 가지 모음집을 하나로 묶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잠언 집대성 작업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따라 커다랗고 총괄적인 하나의 묶음으로 완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는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대조되는데 2절부터 4절까지는 두 부류의 아들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내용을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2절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라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으로 시작하지만 3절은 의인의 영혼에 관한 내용이 앞부분에 먼저 나와서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두 행을 이루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다시 유심히 보면 질서가 보입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히브리 시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서 규칙성과 역동성, 기억하기 쉬운 힌트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불의의 재물과 악인의 소욕을 바깥에 배치하고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넣어서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씀이 이 문맥에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경우 재물을 쌓는 절차부터 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재산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정의로운 성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얻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때에 맞게 올바른 목적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롭게 살면서 물질적인 복도 풍족하게 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당장 재물이 쌓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은 풍족함을 느끼면서 산다는 점.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물질적인 면에서도 기본적인 삶은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의롭지 못하게 쌓는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브루스 월트키가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놓았군요. 불의한 재물은 잠시 낙을 주고 다른 사람과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지라도 자신이나 가난한 자나 사회 그 무엇도 구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거부하는 자는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길에 빠질 위험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일은 그것 자체로 독립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기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었던 방식으로 4절과 5절을 두 줄씩 나누어서 배열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네,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14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과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쭉 이어서 읽으면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잠언 10장에 함께 묶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의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과 말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에서는 생각과 말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받는 영향이 나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즉 자기 길들을 굽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은 6절부터 9절과 11절부터 14절을 연결해주는 포괄적인 진술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에는 나의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샘물과 같이 작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재물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재물, 근면, 지혜, 의로움, 사랑 이라는 이 다섯 가지 주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네, 재물에 관한 지혜는 늘 이중적입니다. 15절에서 보듯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으로 작용하지만 그 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0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수고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고 주어진 날들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손에 들어오는 많은 돈이 나를 죄의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